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 김성엽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영어로 너무 길게 이야기하셔서 지루하셨죠? 저는 한글로, 여러분들이 친숙한 한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팁스의 대표를 맡고 있고 개발자 커뮤니티인 tipsoft.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IT 지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염 IT 멘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주제는 총 네 가지고요. 각 주제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NDK와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나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주제는 안드로이드 앱을 네이티브 앱 방식과 그냥 기본 일반 앱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크로스 플랫폼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시연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너무 진행이 빠르죠? 여기 NDK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NDK가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C랑 C++ 갖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그 툴킷인데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안드로이드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C나 C++ 언어를 가지고 더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무슨 이야기 되어 있냐면 이미 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API를 네가 다시 또 만들면 어차피 성능도 많이 안 좋아지고 더 성능이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도 않고 코드 복잡도만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개발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실제로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제공은 많이 제공을 하죠. 그런데 정말 고객이 특수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을 띈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프레임워크가 제공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방법이. 그래서 NDK를 활용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빌드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 기존의 안드로이드 앱, 그 미국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탑 50에 있는 앱들이 조금이라도 NDK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C++나 C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앱을 조사해봤더니 예, 아까는 75%, 그럼 100위까지니까 75% 했는데 50위까지는 80%가 조금이라도 NDK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C++가 더 좋다는 게 아니고요.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NDK를 활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아니면 뭐 고객의 요구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 자, 프로그래머에게 더 많은 플랫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이제 C나 C++ 하시던 분들이 모바일 플랫폼들이 나오고 그게 유행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 내가 지금 정체성에 빠져서 내가 C나 C++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C샵이나 자바로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정작 C나 C++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모바일을 위한 그 지원이 잘 안 됐었죠, MS에서. 그래서 항상 지켜만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바도 좀 했었거든요. 자바도 하고 안드로이드도 기웃거리고 했었는데 툴도 다르고 제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고 해서 하다 결국 좋고 다시 C++만 열심히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고객들이 점점 더 데스크탑 앱을 사시면서도 이거는 좀 모바일로 만들어 달라, 이거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C나 C++ 개발자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는 못합니다, 이건 외부에 맡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제공하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기능을 써서 더 많은 플랫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바가 싫다고, 아니 뭐 제가 자바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C++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자기는 C++만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다른 언어라고 섞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엔디키를 쓰시면 네이티브 앱 방식으로 전혀 자바를 쓰지 않고도 그냥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함수를 한 5가지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 7가지 정도 함수만 더 추가하시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대로 NDK만으로, 그러니까 C, C++만으로 앱을 개발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자바 프레임워크에서 이용 그 NDK로 만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앞에서도 크로스 이야기 많이 나왔고요. 플랫폼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써서 요즘은 이제 정의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과거에는 OS 자체가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뭐 시스템도 다양해지고 시스템을 쓰는 고객도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종류의 운영체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OS가 플랫폼의 기준이 아니고 OS가 사용하는 그 중심 기술이 플랫폼의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간혹 멀티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멀티플랫폼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개발 환경보다는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 이상의 다른 머신에서 돌아가게 되면, 다른 플랫폼에 돌아가게 되면 그걸 이제 멀티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야기드릴 크로스 플랫폼은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이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 동일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 플랫폼에서 다 같이 개발할 수 있다, 소스를 공유해서 다 같이 개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더 큽니다. 이게 제일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C 문법은 다 같이 사용하면서 플랫폼이 바뀌면 툴을 다른 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 과거에 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념 경쟁이나 뭐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플랫폼에 따른 개발 툴을 공유를 안 했었죠. 그래서 내가 다른 개발 툴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 그쪽 개발 툴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 최근 들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념 정책을 이제 버리고 통합으로 가면서 이제 MS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툴만 이용하면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이제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거나 iOS 앱을 만든다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리눅스 앱을 만드는 것도 이제 다른 개발 툴을 안 쓰시고 뭐 이클립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아니면 그 기타 툴들을 쓰지 않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프로그래머로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5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이미 앞에서 이야기 좀 많이 해서 바로 전 직전에서 이야기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5의 장점이 설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몇 가지만 클릭하면 설치를 다 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다 선택해서 설치해 보시면 알지만 한 30기가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설치가 됩니다. 다 풀로 다 설치하시면 아마 36기가 정도 설치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량이 좀 많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개발 환경으로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최신 그 에디팅 스타일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용자가 그 에디팅 스타일도 재정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드온을 설치해서 더 편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크로스 플랫폼을 이제 이용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던 코드를 단순히 윈도우즈 데스크탑 앱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 뭐 리눅스 앱까지 이제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효과적인 2015가 되면서 디버깅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2015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크게 달라진 것보다는 실제 프로그래머가 그 디버깅을 하면서 답답하거나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개선된 디버깅 기능을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에 개발하면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게 되면 사실 에뮬레이션 자체가 좀 불편해서 속도도 느리고 기능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좀 답답함이 있을 텐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나오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만의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다양한 기능을 디버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이긴 하거든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야지 돈도 많이 벌고 시장도 많이 점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인력을 많이 늘리는 거죠. 각 플랫폼별로 개발 인력을 두고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아니면 다른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유니버셜 앱이나 뭐 여러 가지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한 번 개발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쓰는 건데, 개발 환경을 쓰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은 싸지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개발사하고 고객 입장은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개발사는 어떻게든 법령화해서 한 번에 만들려고 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그 개발사가 뭐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 건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가장 최적화되게 동작하는 걸 더 원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 법령화된 개발 툴이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령화된 개발 툴이 가지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 고객의 만족도를 100%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나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마찬가지지만 크로스 플랫폼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의 중간재인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를 그대로 재활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네이티브하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미 앞에서 다 보여드려서 좀 김이 빠지긴 한데요. 이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 추가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의 캡처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게 뭐 기존 구글 에뮬레이터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 이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이고요. 밑에 이제 회색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아직 이제 인스톨 가능한, 설치 가능한 에뮬레이터 목록인데, 아마 이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상황 뭐 버전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써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 추가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른데 그에 반해서 설치하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좋은데 제일 첫 문제, 그래서 자기 시스템이 과연 이 에뮬레이터를 제공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다 설치해놓고 고생해서 다시 바꾸시는 것보다 확인을 미리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하이퍼V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V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8.1 이상 쓰셔야 됩니다. 근데 8.1도 그냥 홈 에디션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노트북 사시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홈 에디션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해보셔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홈 에디션에서는 하이퍼V가 깔리기까지는 설치까지는 되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하다 그냥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시려면 프로급 이상 그 운영 체제에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10이나 8, 그러니까 윈도우즈 8 프로 버전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가상 OS나 그 애저 환경에서 뭐 그 리모트로 설치하신 경우에는 프로 버전을 쓰셔도 이 가상화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퍼V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 하드웨어, 그리고 자기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그 하드웨어 기반 가상화를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산 노트북들은 가상화가 지원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원 안 되면 프로를 까시든지 10을 까시든지 설치하시든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에뮬레이터가 기존 에뮬레이터 물론 그 구글 에뮬레이터도 인텔에서 제공하는 가속화 기능 다 설치하시면 걔도 빠르긴 한데 실제적으로 또 동일한 머신에서 구글이랑 이 하이퍼브이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랑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얘는 한 35초 정도면 실행이 돼서 준비가 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길면 동일한 머신에서 한 길게는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뜨는 거 보시면 답답한 정도가 다르고요. 실행했어도 써보시면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퍼V는 가상 운영체제를 쓸 때 실제 물리 메모리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노트북이 만약에 램이 4기가다 라고 하시면 10프로를 설치하시면 한 1.9기가 정도 이미 씁니다. 윈도우즈 10이. 그러면 얘를 올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보통 물리 메모리 2기가나 1기가를 쓰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3.4기가, 3.5기가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 뭐 하나 띄우잖아요. 그러면 에뮬레이터가 물리 메모리 부족하다고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도 얘 권장사항이 6기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구축을 하시려면 좀 최신의 노트북이어야 되고 램도 가능하시면 8기가여야 되고 운영체제는 프로급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을 텐데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설치하시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가 아니고 홈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키만 바꾸시면 다시 설치 안 하셔도 키만 바꾸시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드웨어 기반 가속이 되고 램이 4기가 이상이면 키만 바꾸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하이퍼브이만 다시 활성화시키면 에뮬레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하고 비교하는 시연을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기능만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확대도 되고요. 로테이션, 네트워크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위치 기반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가속 센서가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PK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면 바로 설치돼서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크로스 플랫폼이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구글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안드로이드에서 새로운 에뮬레이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API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개발 툴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SDK 가서 이 설치를 하시고 설치된 데 가서 업데이트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거 실행시킬 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서 이걸 띄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그 프로페셔널 에디션이나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시면 이걸 따로 실행시켜주는 화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시켜야 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반드시 실행시켜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면 다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고요. 원래 제가 다른 머신에서 하려 했는데 램 부족 때문에 기기를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면 돌아가시는 거 보시면 거의 그 일반 그 하드웨어 쓰는 거하고 거의 속도가 비슷하게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글이 여기 기본적으로 설치되면 키캡 버전이 설치되거든요. 키캡 버전은 한글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 구글 이미지 자체에서 운영체제 이미지 자체에서 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롤리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롤리팝 5.0이나 5.1 이상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한글을 쓸 수 있으니까 한글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롤리팝 버전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뭐 아까 보여드렸을 텐데 이렇게 뭐 회전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게 멀티터치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터치 하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센서를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가속 센서나 자이로 센서나 아니면 이제 마그네틱 센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센서들은 제공을 못 받고요. 가속 센서는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 점을 잡고 이렇게 흔드시면 이 가속 센서 값이 발생하고 다 똑같이 그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리 정의를 해서 그 액션이라 하는 것들을 정해진 대로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위치나 지도나 배터리 테스트, 뭐 카메라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자기 PC에 설치되어 있는 캠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강제로 올려서 비트맵을 선택해서 예,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사진을 찍힌 것처럼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설명만 해서 재미없었죠. 개발자들은 개발 코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 설명 다 끝났고요. 이제 개발자의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자바랑 연동하는 앱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C++ 개발자들이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C++만으로도 개발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C++ 개발자들이 그 모바일로 많이 안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C++, 그러니까 윈도우 Win30이나 윈도우즈 데스크탑에서 자기가 이뤄놓은 많은 인프라들을 버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싫어서 안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버릴 필요 없이 그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서 NDK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만들어지고 그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 굉장히 흥분돼서 많이 기다리고 미리 스터디하고 베타부터 확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프로그램을 받아서 보니까 갑자기 와 이제 C++로도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흥분했는데 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와 다 만들었어야 되는구나, 이거 뭐 제공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처음에 보고 야 된다, 근데 봤더니 심지어는 뭐 텍스트 출력하는 기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그 2000년도 때, 그러니까 제가 1992년부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부터 이제 저는 이제 각종 뭐 한글 출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루틴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다 포팅을 했습니다. 해서 그냥 자바나 이쪽 기능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바로 다 올려서 그 풀로 그냥 네이티브 앱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한 겁니다. 그 지금 보면 글자도 다 나와 있고 기능을 뭐 좀 허접하게 데모용으로 만들어서 안 보이죠? 아, 잘 보여요. 크게 했습니다. 글자도 크게 하고 이 노가다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나중에 아 예 결국엔 금방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간단하게 사실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가 개발자인데 아, 내 스마트폰에 아무것도 못 만들고 자바를 해야 되나 이 갈등하고 이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개발을 해봤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PPT 그 페이지 넘기는 거라든가 우리가 설명하면서 제가 사실 여러 학생들 때문에 이제 가르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좀 네트워크 좀 밀리네요. 이렇게 이제 뭐 프로젝션 할 때 뭐 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제가 설명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큰 마우스 커서 자유로선수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 블로그에 이걸 다 정리해서 다시 올릴 거거든요. 올릴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지금 자바 코드 하나도 안 쓰고 풀 NDK로만 그냥 작업을 한 겁니다. 뭐 사실 저보다 뭐 미적 감각 좋고 개발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 쉽게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블로그에 보면 그 게임할 때 조이스틱 있지 않습니까? 무선 조이스틱 그런 것도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자기가 여기다가 올려서 이 터치 멀티터치 이용해서 예, 자유로 센서하고 같이 묶어서 또 다른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 말고 터치되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지금 비주얼 C++ 2015를 설치해서 보시면 물론 이제 옵션에서 선택을 안 하시면 안 설치가 안 되는데 그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을 선택하셨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에 이게 플랫폼 간이라고 추가가 됩니다. 플랫폼 간. 그럼 여기 보면 그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추가되어 있는데 이 템플릿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네이티브 액티비티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액티비티를 아시나요? 혹시 액티비티 아시는 분? 오, 이 액티비티 아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신 분인데, 그 안드로이드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컴포넌트들 중에서 사용자하고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부분들을 처리하는 담당하는 놈이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액티비티를 네이티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이름만 넣으시면 특별한 뭐 프로세스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 없이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 솔루션이 만들어지고요. 솔루션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알 것도 별로 없고 제공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환경만 딱 제공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 보시면 네이티브 앱 글루나 뭐 글루.c나 h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전혀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액티비티 기본 구성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여기다가 코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pch는 그 기존 MFC나 뭐 윈도우즈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썼겠지만 프리컴파일드 헤더를 제공해주기 위한 건데 기존 거는 전부 다 스탠다드 FX점 헤더를 다 인클루드를 소스별로 다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인클루드 하지 않고 여기만 넣어 이 PCH에다가 파일만 넣어주시면 모든 소스가 그냥 다 인클루드 하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소스를 만든다고 해서 PCH.h를 다시 인클루드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XML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만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보통 안드로이드는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권한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인터넷을 사용하겠느냐, SD카드를 읽거나 쓰겠느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그 권한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 권한에 대한 명시를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에서 예,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main.cpp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main.cpp가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될 대부분의 작업이 저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솔루션을 만들고 나면 이제 빌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빌드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에 사용할 때는 그냥 릴리즈를 하겠느냐 디버그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CPU를 x86계열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ARM을 선택할 수도 있고 x86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택하면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x86을 선택하시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선택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에뮬레이터 목록들이 쭉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에뮬레이터 선택하시고 이 녹색 그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에뮬레이터가 실행되고 거기에 배포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ARM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ARM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록이 안 나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시고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에뮬레이터가 없다고. 실행할 수 없다, 배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면 AVD 매니저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에뮬레이터를 쓸 수 있는 AVD 매니저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고 ADV 매니저를 실행시키고 거기서 그 에뮬레이터를 선택해서 실행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화면처럼 그 실행된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X86은 실행시키지 않아도 목록이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ARM은 실행시켜야지만 나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이로 센서를 내가 쓰고 싶다라고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이로 센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물리 머신인 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USB 케이블을 시스템에 꽂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자기 머신이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보시면 당황하실 텐데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아예 안 되고요. 그 최고 버전으로 다 올리셔도 기종에 따라서 제가 여러 개를 테스트 해봤는데 다 설치되고 실행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뭐 배포도 되고 실행도 되고 다 되는데 USB 디버깅이 제일 좋은 기능인데 그걸 쓰시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에러가 나오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거 고치시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고쳐지겠죠? 빨리 고쳐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다섯 개나 일곱 개 정도 함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두 개 글루.c하고 main.cpp의 흐름도를 따로 만들어 본 겁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글루.c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함수나 루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시작은 그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액티비티 온크레이트가 앱이 시작이 되면 저 함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함수에서는 그런 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스크바가 밀려 내려온다거나 화면이 회전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활성화 있는 걸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저 함수에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저 함수 이용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티브 앱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스레드를 액티비티가 스레드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스레드 갖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 스레드를 누가 만드냐면 안드로이드 앱 크리에이트라는 저 함수에서 만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저 메인전 CPP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벤트 주고받는 루틴들이 다 저기서 정의가 되니까 저기서 자기가 추가로도 파이프에 뭘 더 만든다거나 제어를 바꾼다거나 하실 것 같으면 저 크리에이트 앱이라는 저 함수에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앱 엔트리는 저기서 만들어진 스레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안드로이드 앱 크리에이트 함수에서 스레드를 만들면서 그 밑에는 안드로이드 앱 엔트리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안드로이드 앱 엔트리에서 안드로이드 메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저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딴 거는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메인점 안드로이드 메인이라는 저 함수에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 디스트로이가 호출돼서 끝나긴 되는데 저 안드로이드 앱 디스트로이에다가 뭐 해제하는 루틴 이런 거 넣어보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종료나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중간에서 다 없어지니까 저기에다 뭐 올로 모아서 다 해제하는 거 집어넣겠다 해봤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루틴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메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윈도우즈에서는 메시지 루프 이용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이벤트 루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이벤트 루퍼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발생한 명령어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게 이벤트가 존재하는지를 루퍼 포 올이라는 함수가 체크를 해서 반복문을 계속 돌고 있거든요. 체크를 해서 이벤트가 있으면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벤트를 처리하고 아니면 이 엔진 드로우 프레임이라는 함수가 네이티브 앱의 주 출력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 함수를 호출해서 출력만 계속 갱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반복문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엔진 드로우 프레임이 굉장히 자주 호출됩니다. 아까 그 프로세스 함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함수들이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 이런 함수가 있구나라고 하시고 나중에 자기가 더 개발이 좀 더 잘 되고 아니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다루시면 됩니다. 아까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가 프로세스 함수인데 이벤트가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거나 버튼을 클릭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그 앱이 실행되고 뭐 동작하고 하면서 발생하는 너 포커스를 잃었어, 포커스를 얻었어, 아니면 지금 네가 강제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저장해 이런 명령어들을 주는 이제 시스템 커맨드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센서 이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센서 이벤트는 제가 그림을 안 그려놓은 게 센서 이벤트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루퍼를 새로 만들어서 이벤트 처리를 새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처리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UI에 관련된 이벤트하고 시스템이 발생하는 명령 이벤트는 기본으로 제공 처리되는 이벤트고 센서 이벤트는 사용자가 따로 프로그래머가 따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UI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터치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시면 먼저 프로세스 인풋이라는 저 함수가 호출되는데 저 함수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저 함수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엔진 핸들 인풋이라는 저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앱에서 터치하거나 버튼을 처리할 때 저 엔진 핸들 인풋이라는 저 함수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눌러졌다, 무엇이 눌러졌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처리되고 나면 다시 엔진 드로우 프레임을 호출해서 화면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명령이 발생하면 프로세스 커맨드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이게 함수가 몇 개가 호출되잖아요. 이게 이제 메시지가 처리되면 그 터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시스템 명령어는 메인 액티비티한테 요청을 해서 명령을 읽고 와서 뭐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루틴을 탭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루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될 함수는 엔진 핸들 커맨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in.cpp에 이 함수에서 자기가 그 뭐 포커스를 읽거나 포커스를 얻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정의하시면 됩니다. 지루하신가요? 제가 이거 이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 처음엔 높게 잡았다가 낮게 잡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OpenGL을 잘 안 썼었거든요. 뭐 게임을 하지도 않고 저는 제가 20몇 년간 프로그램하면서 대부분 뭐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뭐 공장 자동화 만들고 뭐 무대 자동화 만들고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랑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OpenGL을 많이 안 써봤었는데 예, 여기서 쓰려면 네이티브 앱에서 프로그램 하시려면 OpenGL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OpenGL ES라는 그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출력 함수를 구성해야 되는데 OpenGL ES는 그 논리적인 개념의 그 이미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화면에 출력할 때는 EGL이라는 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OpenGL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EGL 함수 하나 호출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데스크탑 앱 개발하신 분들은 이 OpenGL에 대해서 사실은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하실 때 텍스처 다루는 법하고 버텍스 어레이 다루는 법 이 정도만 아시면 웬만한 건 다 예, C++ 인프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오픈GL ES에 제가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면요. 해상도, 그러니까 좌표계가 지금 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좌표계는 이렇습니다. 실수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2, 그러니까 2 크기의 좌표계를 쓰는데 우리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 좌표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좌표계에 뭐 좌측 상단에 0,0인 좌표계를 쓰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좌표계를 쓰고 있고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 태스크바가 그 좌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 저 위쪽이 이만큼 태스크바만큼 이 좌표가 숨겨지니까 그 부분들을 주의해서 좌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옵션으로 태스크바를 강제로 숨기겠다라는 옵션을 쓰시면 다 화면 전체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색상 정보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RGB 패턴을 쓰는데 차이가 있다면 데스크탑 앱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255, 255, 255 이렇게 썼다면 얘는 111을 씁니다. 그러니까 111이 흰색이고요. 000이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4바이트가 더 제공이 되는데 그 4바이트에는 알파 블렌드 값, 투명도에 대한 값을 같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실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그냥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엔진 드로 프레임의 기본적인 코드를 제가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다 빼고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출력하는 건데 이게 기본 루틴에 보시면 그 GL 클리어 컬러가 배경화면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자기가 깨끗하게 배경을 하나 지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리고 싶으면 버텍스 어레이 이용해서 좌표 쭉 주고 그리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자기가 이제 출력 우리가 보통 기본 API들, 그린 API들이 뭐 원, 선, 뭐 사각형 다 따로 제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제공하는 거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버텍스 어레이 갖고 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자기가 좌표 4개를 쭉 배열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어레이 쓰겠다고 하고 채울 색상 정하고 이 좌표계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라고 명령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그 논리적으로 OpenGL ES에서 그린 그리는 루틴이 완성이 되고요. 그것을 밑에 보시면 그 EGL swap buffer라는 저 함수를 호출해서 화면에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뭐 테스트 해본다고 EGL swap buffer 저게 물리적으로 출력하는 건데 저걸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에뮬레이터가 죽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지만 고생하실 겁니다. 방금 앞에 했던 작업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좌표계가 그럼 이게 폭이 2, 높이도 2인 좌표계이기 때문에 0.5라고 했었기 때문에 전체 4분의 1 크기의 그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드리냐면 뭐 오픈젤 많이 쓰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데스크탑 웹캡을 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옵션에 따라서는 이 좌표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쓰지 않으시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그냥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좌표 오픈젤 뭐 더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좌표계에 신경을 쓰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네이티브 앱에서 그 키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터치를 하거나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뭐 터치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버튼을 누르는 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 main.cpp에 안드로이드 메인이라는 함수가 제일 밑에 있거든요. 그 함수에서 그 프로세스 함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프로세스 인풋을 지나서 그 엔진 핸들 인풋이라는 것으로 가면요. 예. 이 함수에서 이제 작업을 아까 제가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엔진 핸들 인풋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몇 가지 없습니다. 이것도 멀티터치, 뭐 버튼, 그다음에 그냥 싱글터치 이것만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함수를 한 세네 가지만 조합해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키가 버튼을 눌렀는지 터치를 했는지 구분하고 싶으면 get input event get type 안드로이드 input event get typ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이게 터치를 했는지 키보드를 누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터치 행위나 아니면 버튼 눌렀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안드로이드 모션 이벤트 get action이라는 저 함수를 사용하면 이 값들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운이 됐는지 업이 됐는지 드래그가 됐는지 멀티 터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모션 이벤트 get action 말고 그냥 키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를 써도 되는데 멀티터치를 사용하시려면 저 모션 그러니까 멀티터치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저 안드로이드 모션 이벤트 get action이라는 함수를 반드시 쓰셔야지 멀티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나 버튼이 눌러졌을 때 뭐 버튼은 상관없겠지만 터치가 되었을 때 터치가 어디에 됐는지 확인해야지 프로그램에서 제어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터치된 그 좌표는 안드로이드 모션 이벤트 getX나 getY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getX 이벤트에서 이 값을 얻는데 뒤에 콤마 0이 있잖아요. 이게 멀티터치 때문에 뒤에 있는 좌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0은 싱글 터치 됐을 때 제일 처음 터치된 값을 얻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터치가 들어왔으면 저 뒤에 있는 인덱스를 바꿔서 그 나머지 다른 키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건 시간 때문에 그런 건데 제 블로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제나 이 내용이나 설명들을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거든요. 소스라고 다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 네이티브 앱을 써보면 자기가 쓰고 싶은 게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화면 출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파일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어떻게 쓰고 사운드는 어떻게 쓰냐, 이것만 아시면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C나 C++ 개발해 보신 분들이 맨날 콘솔에서 해보신 분들이면 더 기쁘실 거고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권한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안드로이드 앱은 다 권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저도 그렇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쓰지 않아서 이유도 모르고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때는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 개념에는 다 거의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한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이라는 이 파일을 이렇게 여셔서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속성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SD카드에 write 하겠다, 읽겠다라는 그 속성을 이렇게 넣는 거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나중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나 아니면 실제 본 PC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예, 지금 이 보이는 그림처럼 그 SD카드를 이 프로그램 앱이 수정할 수 있다, 허락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 앱이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동작하게 됩니다. 뭐 이건 다 아실 텐데 제가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 적었냐면요, 패스를 적을 때 그냥 적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D카드라는 루트미터 SD카드라는 병로를 주시고 그 뒤에 주셔야지 파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뭐 읽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명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루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 SD카드라는 저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를 명시하실 때 SD카드를 주시고 명시를 쭉 하시면 됩니다. 뭐 C++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C, F 스트림 그대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뭐 자기는 C 표준 입출력인 C 언어에서를 더 많이 쓴다라고 하시면 그냥 구조체 이용해서 파일 구조체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쭉 작업하시고 저 SD 카드만 잘 지켜주시면 문제 없이 다 입출력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던 C, C++ 그냥 루틴 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권한만 잡아주시면.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 핸드폰이 모바일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기능을 쓰면 써야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디바이스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확장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소켓을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자바로 만들 때는 그 바이트 오더가 달라서 막 바꾸고 하는 것들이 좀 짜증이 나서 그랬었는데 사실 ARM 계열이나 X86이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쓰시면 바이트 오더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켓 루틴이 여러분들이 리눅스나 윈도우즈 썼던 루틴 그대로 가져가셔서 그냥 작업하시면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바꾸실 것도 없고요. 그냥 타입 몇 가지 바뀌고 이제 뭐 윈도우즈에서는 비동기를 지원받았는데 비동기 지원 못 받게 되니까 뭐 좀 조금 함수 몇 가지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 외에는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지금 이것도 똑같이 인터넷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인터넷을 내가 쓰겠다라는 권한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똑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설치될 때 화면이 나오고 사용자가 확인 누르면 이제 이 앱은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개발할 때 보면 인클루드를 보통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는 저렇게 소켓.h만 인클루드해 주시면 뭐 afinet이나 뭐 이런 상수들이 다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두 개 인클루드를 같이 해주셔야지 기존 코드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제가 코드 잠깐 적어봤는데요. 기존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네이티브 앱에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바로 그냥 소켓 만들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 그 쓰는 코드 그대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소켓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윈도우즈에서는 소켓이라고 대문자 뭐 다 소켓이라고 글자 쓰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정수로 그냥 쓰면 되고요. 그럼 쓰는 루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물론 이제 윈도우즈에서 API 계열로 쓰시는 분들은 뭐 WSA 계열 쓰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 소켓 그 함수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개념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 개념 그대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지루하시죠? 벌써부터 막 졸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보시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2010을 설치하시고 보시면 플랫폼 간이라고 있습니다. 플랫폼 간에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템플릿이 제법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저는 한글로 이야기하는데 잘 못 들으시는가 보네. 잘 보이시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쓰면 좋은데 제가 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안드로이드하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iOS는 지금 설명하면 어차피 시간이 안 돼서 다 못하고요. 일단 그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알파벳 순인가요 지금? 네, 네이티브 앱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지금 저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있으려나요? 네, 뭐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좌측에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뭐 딴 것들은 보실 거 없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정말 지루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자, 뭐 딴 거 볼, 딴 건 별로 볼 거 없으시고요. 이게 제가 설명했던 함수들이 있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engine init displ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OpenGL ES랑 EGL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텍스처나 이런 것도 초기화하시려면 이 함수에서 초기화하시면 되고요. 뭐 많죠. 그럼 여긴 별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이쪽 함수를 다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드로우 프레임이 아까 제가 잠깐 OpenGL ES 하면서 보여줬던 코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엔진 터미네이트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이제 화면이 닫혀서 디스플레이하고 연결이 끊어져서 앱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잃을 때 들어오는 함수거든요. 이건 디스플레이 OpenGL, EGL을 이제 해제할 때 쓰는 코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핸들 인풋이라는 함수는 아까 말대로 그 사용자의 터치나 아니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고요. 그다음에 엔진 핸들 커맨드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제 그 시스템 명령들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main.cpp에 있는 함수들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 포커스를 했을 때 엔진 애니메이션 0 이렇게 초기화하는 게 있는데요. 여긴 1로 해주는 게 없거든요. 얻었을 때. 그래서 한번 포커스를 잃으면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자기가 테스트만 하거나 하실 때 여기다가 엔진 애니메이션 1이라는 코드 여기다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메인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네이티브 앱이 동작할 때 사용하는 그 함수고요. 시작하는 함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속도 센서를 예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이 가속도 센서 이렇게 생성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지 않으면 이거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 루프가 이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도는 루프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벤트 처리하는 메인 루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퍼에서 메시지를 얻어와서 이 프로세스 함수가 이벤트가 있을 때 사용자 터치나 아니면 시스템 명령어들을 분리 처리해주는 함수고요. 여기 이제 가속도 센서를 처리하는 루틴이 있는데 이것도 가속도 센서 안 하시면 그냥 다 빼시면 됩니다. 뭐 쓰시면 그러니까 다른 그 자이로 센서나 아니면 마그네틱 센서를 더 쓰신다고 하더라도 루퍼는 더 만드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센서 매니저에다가 센서만 더 등록하시면 더 많은 센서를 다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답니다. 지금 보시면 그 main.cpp에 여러분들이 함수가 총 7개가 있거든요. 총 함수가 7개가 있는데 그 함수들 중에서 초기화하고 해제하는 함수 두 개 빼고 나면 5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5개의 함수만 아시면 그냥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을 그냥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보드 처리하는 것, 출력하는 것, 메시지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 C++ 개발자들은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 함수들에서 자기가 원하는 코드 넣고 출력만 OpenGL ES만 조금만 이해하셔서 잡아주시면 그냥 네이티브 앱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단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 지원을 잘 못 받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 쓰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드리면 자이로 센서를 쓰고 싶다. 그러면 뭐죠? 벡터를 매트릭스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안드로이드 센서 자바 클래스에서 써야 되는데 없거든요. 제공을 못 받습니다. 물론 돌아 제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시 만들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안드로이드 사이트에 가시면 그 안드로이드 자바 소스 같은 경우 소스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바 소스가 C 소스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것 쭉 긁어서 함수 만들어서 쭉 집어넣고 컴파일 하시면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자이로 센서 만든 거 이렇게 아까 화살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함수들 그냥 자바 사이트에서 가서 그냥 가져와서 포팅해서 그냥 썼습니다. 나중에 사실 MS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미리 포팅 좀 해주면 엔드키에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할 텐데 예, 지금은 좀 단순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필요한 함수들 다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예. 여긴 제가 딱히 뭐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서 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연을 마치고요. 저기는 박수 치고 끝나나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아, 지금 이제 이건 아까 그 NDK로 풀 NDK로 그냥 C나 C++만으로 앱을 개발하는 거 만드는 방법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그 JNI 그러니까 자바랑 자바 앱을 만들고 자바 앱에서 그러니까 자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NDK로 만들어서 그 자바에서 풀로 쓰는 형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바 앱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바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솔루션을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 응용 프로그램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시면 자바 기준의 기본 앱이 그냥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앱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에다가 그 솔루션 추가 누르셔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후에 동쪽 공유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그 솔루션에 그 NDK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쪽 공유 라이브러리나 정적 라이브러리나 지금 항목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옵션 하나만 바꾸면 둘이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적을 선택하시든 동적을 선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동적을 얘들이 쓰는 게 동적이기 때문에 동적을 우선시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요. 뭐 복잡한 설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바 앱이 만든 거죠. 기본 자바 앱에서 참조를 선택하시고 참조 추가를 누르시고 아까 방금 공유로 추가했던 그 라이브러리를 체크만 해주시면 저 안드로이드 앱이 그 자바 기본 앱이 그 지금 제 추가한 동적 라이브러리를 참조할 수 있는 구조가 그냥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바랑 C나 C++로 만든 언어가 서로 통신하려면 JNI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JNI에 맞도록 형식에 맞도록 함수만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C의 스택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C++ 방식으로 컴파일하면 JNI하고 연동이 안 되니까 그 저 익스턴 C를 써서 C 방식으로 컴파일하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확장자를 .c로 하시거나 아니면 컴파일러 설정에 가셔서 그 기본 컴파일러 설정이 .c냐 .cpp냐에 따라서 C냐 C++로 컴파일하냐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강제로 그냥 C로 컴파일하겠다라고 설정을 바꾸시면 익스턴 C 안 쓰셔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 차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짜증나서 이것 때문에 NDK 안 썼었는데 자 보시면 이름 구성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자바 앱을 만들 때 이름이 이제 myjni였고요. 앱이 myjni였어요. 그 jni 패키지 경로를 지금 저 인터페이스 할 함수 명 앞에 저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바 언더바 com 이건 대소문자도 맞아야 되고요. 글자 다 맞아야 동작합니다. 안 맞으면 동작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자기가 만든 패키지 경로를 그대로 이렇게 함수명 앞에다가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뒤에 자기가 쓰고 싶은 함수 뭐 getString 같으면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 뒤에 인자 두 개는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꾸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만든 함수가 추가적으로 인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그냥 컴마 찍고 쓰시면 됩니다. 컴마 a 뭐 컴마 b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함수가 인자를 가졌을 때 그 함수들이 그냥 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만든 NDK로 만든 함수를 자바 코드에서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움 없이 만든 거 한번 이용해 볼까요? 왜 안 내려오죠? 네트워크 엄청 밀리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두 줄이 지금 네트워크 저 위에 두 줄이 라이브러리가 그 NDK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앞에 그 길게 붙어있던 문자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 뒤에 있던 getString만 함수 이름으로 오시고 그 앞에 이제 native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고요. 그 밑에는 load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로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쓰시고 후에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코드에 가셔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Hello JNI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자기가 함수 이렇게 NDK로 동적 라이브러리로 추가를 하신 후에 거기에 아까 JNI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함수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거기다 인자 추가하고 자기가 구성하고 싶은 함수들 쭉 만드시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자바 코드에서 이렇게 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풀로 NDK로 어플을 앱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바나 다른 기타 언어에서 그 안드로이드 그냥 앱을 만들 때 필요한 함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필요한 경우에 자기가 동적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제공을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 윈도우즈 키가 너무 멀리 있어서 단축키를 쓰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 지금 데모는 JNI 활용해서 자바 소스에서 아까 설명했던 자바 소스에서 그 NDK로 만들어진 함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팁스라고 제가 만들게요. 예, 똑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코드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기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 방금 에라는 그 원래 이걸 설치하시면 색깔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인텔리전스도 제공 안 되고요. 색도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색 나오게 하려고 그 확장 그 애드온을 설치했는데 그 애드온이 뜰 때 이렇게 가끔씩 에러가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서 솔루션 선택하시고 추가 누르시고 여기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다시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동적 공유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하시면요.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제가 썸 라이브러리라고 예, 만들도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 추가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는 잘 보이시죠? 아래쪽에는 그 안드로이드 앱 기본 앱이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지금 방금 추가한 썸 라이브러리 동적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 쪽에서 참조를 누르시고요. 참조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예, 참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다 지우겠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오, 저쪽 끝나나 본데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턴시를 하시고요. 다 쓰려니까 너무 기네요. 제가 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안 눌러지네요. 아까 패키지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팁스라고 썼으니까 똑같이 팁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시고 JNI-env 아까 제가 그 PPT에서는 인자를 따로 안 적었는데 자기가 만약에 인자를 적고 싶으시면 저기 아까 두 개 뒤에다가 쭉 저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함수가 구성이 끝났고요. 간단하죠? 이렇게 함수 구성을 하시고 이 함수를 그냥 자바에 가셔서 아까 그대로 또 치시면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지죽은 도시 조용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왠지 죄 지은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쫓기는 마음에 하려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코드를 막 못 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 초보 개발자 같은. 예, 여러분들 나와서 해보시면 그럴 겁니다. 기분이.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다 끝났고요. 빌드 하시면 오, 에러가 안 나네요. 자, 이 부들부들 오, 장치가 유효하지 않답니다. ARM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X86 제가 지금 에뮬레이터 띄워놔서 지금 X86 에뮬레이터가 여기 떠 있거든요.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보시면 아이고 큰 걸 빠뜨렸네요 제가. 아휴. 여기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안 넣었네요. 자바를 다 까먹어가지고. 예. 뭐 5 더하기 10은 하고 더하기 키보드도 잘 안 보이네요.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어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요, 이게 좀 변명을 하자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달래서 써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맛이 갔네요. 안타까운. 아, 살아났다. 어이구,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해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수정하고 이러기가 너무 힘드네요. 사실 네이티브 앱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JNI 연동하다 보면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러거든요. 나중에 제가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끝났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다 끝나갑니다. 크로스 플랫폼, 지금 이야기한 거는 안드로이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제공하는 크로스 플랫폼 갖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게 CC++ 갖고 안드로이드 앱만 개발하자고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여러 개 같은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크로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데스크탑 앱과 안드로이드 앱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데스크탑 앱 개발하고 안드로이드 앱 따로 개발하실 텐데,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데스크탑 앱과 안드로이드 앱을 같이 개발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보시면 쉐어드 라이브러리라고 있거든요. 한글로 공유 라이브러리라고 분명히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영어로 또 쉐어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나 더 제공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그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템플릿이거든요. 제가 바로 그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이제 여기 보시면 쉐어드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밑에 보면 또 공유 라이브러리 이런 말 다 있는데 굳이 영어로 되어 있는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동시에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데스크탑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냥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시간 다 됐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게 안드로이드 앱이고요. 이게 iOS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그 이 여기 밑에 있는 쉐어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두 개가 공유하도록 해서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다시 안드로이드 앱이나 데스크탑 앱에서 써도 되고요. 아니 뭐 iOS 앱에서 써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앱을 따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네 삶하고 비슷한 폭스라이프를 사실 벌레를 이렇게 키워다니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디자인에 약해서 그냥 동그라미로 대신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거고요. 솔루션이 로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즈 앱이고요. 아 이게 안드로이드 앱이고요. 킬 안드로이드 버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킬 윈도우즈 버그는 그 똑같은 소스로 이거는 윈도우즈 어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벅스라이프라고 제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가 C로 C++로 만든 소스고요. 이 소스를 이용해서 해서 보시면 이렇게 앱이 설치되어 있고요. 회전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일한 앱을 동일한 소스를 갖고 하나는 윈도우즈 데스크탑에서 실행을 한 거고요. 하나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실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소스나 이런 것들을 버리실 필요 없고요. 그 소스들을 그대로 아까 네이티브 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어플, 동일한 소스를 갖고 하나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만드시고 하나는 데스크탑 앱으로도 같이 개발할 수 있고요. 뭐 그 iOS도 같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발표한 거 보면 리눅스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일한 소스를 갖고 여러 가지에서 다 같이 환경을 구축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네요. 제가 너무 오래 해서. 끝났고요, 다. 질문 받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드릴 것 같으면 제가 사실 어떤 언어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뭐 더 좋은 언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는 좋은 게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언어를 하시더라도 C나 C++ 언어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그 방학 때 맞춰서 무료로 MS에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방학 한 달 전에 C나 C++를 MFC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 강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에서 C나 C++, MFC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는 모바일까지 개발을 가능합니다.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에다가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혹시 질문은 안 되겠죠, 시간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